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하루사이 홍해 일대를 지나는 국제 상선들을 잇따라 공격했다고 미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식용유를 운반하던 파나마 선적 이스라엘 소유 MT 벤틀리 1호에 수상무인정 한 척과 소형보트 두 척을 이용한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후 MT 벤틀리 1호를 겨냥해 예멘의 후티 통제 지역에서 한 발의 대함탄도미사일 공격도 가했지만 이 같은 일련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후티 반군이 라이베리아 선적 유조선 MT 키오스 라이온호에도 수상무인정 공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선박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별도의 구호 요청은 없었으며 부상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후티 반군이 가자지구 전쟁과 전혀 관련 없는 제3국 국민들의 생명을 목표삼아 위협을 하고 있다며 후티 반군 측에 책임을 묻고 그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지난 13일 가자지구 칸 유니스 등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90명이 사망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올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헝가리의 활동을 부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에릭 마메르 EU 집행위원장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헝가리의 의장국 직책과 관련한 최근 사태를 고려해 집행위원장은 비공식 이사회에 고위공무원만 집행위 대표로 참석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국이 수시로 개최하는 EU 비공식 이사회에 집행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메르 대변인은 또 집행위원단의 헝가리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집행위의 이번 결정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지난주 이른바 평화사절단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국을 전격 방문한 데 대해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헝가리 정부의 유럽 담당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EU 집행위는 협력하고자 하는 기관과 회원국들을 선별할 수 없다면서 집행위의 결정은 정치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헝가리는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EU 순회의장국을 맡을 예정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무장세력이 인도 군인들을 공격해 최소 4명의 군인들이 사망했다고 인도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인도 육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 늦은 시간 인도 북부 도다 지역 숲에서 수색 작전을 펼치던 인도 육군 순찰대를 무장 세력이 매복 공격하면서 이 같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다 지역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 지역에 무장 세력이 침투했다고 확인하면서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 지역 내 다른 곳에서는 지난주에도 차량이 매복 공격을 받아 인도군 병사 5명이 사망했으며 지난달에는 힌두교 순례객들을 태운 버스에 무장세력이 총격을 가해 9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고 영국 BBC 방송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히말라야 접경 카슈미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이 지역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무장세력을 이 지역에 침투시켜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확정짓는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이날 다친 오른쪽 귀에 붕대를 붙인 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총격 직후 피를 흘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쳤던 파이트를 연호했습니다.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을 지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벤스 의원과 함께 손을 흔들며 당원들의 연호에 화답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표적 삼아야 한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그가 최근 토론회에서 했던 거짓말의 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 정치적 폭력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한국계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3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 21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께 출마할 부통령 후보로 올해 39살의 J.D. 벤스 상원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이 1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위스콘신주 미러키 5 서브 포럼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Let's make it official. Accordingly, the chair announces that President Donald J. Trump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연단에 올라 전당대회에서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표로 선출됐음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 주의 대의원 대상 투표에서 2,400여 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각 주의 대표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호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플로리다주 투표 때 과반 득표를 넘겼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집권 2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은 지난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후보 수락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2기 집권 시 비전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민주당 후보로 공식 지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선 경선에서 전체 대의원 3,937명 중 3,894명을 확보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자격을 가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과 함께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로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랜 숙고와 고민 끝에 그리고 다른 많은 분의 엄청난 재능을 고려한 끝에 나는 미국 부통령직을 맡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위대한 오하이오주의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벤스 의원은 해병대에서 명예롭게 조국을 위해 복무했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2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했다며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예일 법률저널 편집장과 예일대학교 법학 재향군인회장을 지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벤스 의원의 저서인 힐빌리의 노래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의 남녀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주요 베스트셀러이자 영화로도 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술과 금융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력을 쌓은 제이디는 이제 캠페인 기간 동안 자신이 훌륭하게 싸우며 대변했던 사람들, 즉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네소타 및 그 너머 지역의 미국 노동자와 농부들에게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힐빌리의 노래는 벤스 원이 가난한 백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담은 회고록으로 유명합니다. 오하이오주 미들턴에서 태어난 올해 39세 초선인 벤스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 후 해병대에 입대해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법조계와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일했고 2022년 오하이오주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며 해외로 이전된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는 경제정책과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정책을 지지하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강력한 국경 보안정책을 지지해왔습니다.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선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하는 등 깊이 관여하진 않아 한반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발언을 하거나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벤스 원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군사력 강화와 동맹국과의 관계 심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경제적 위협에 대응해 강력한 대중 관세 정책과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규제하는 강경한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또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패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벤스 원은 지난 4월 본회의장 연설에서 세계 경찰로서 미국의 역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If the Europeans were forced to step up and provide for their own security, we could actually take care of some more domestic problems at home, but no.
벤스 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유럽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면 우리는 국내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장에 너무 많은 이들이 우리가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망하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서열 2위의 자리입니다. 부통령은 또 상원의장을 겸임해 상원에서 투표가 동률일 때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 정치적 폭력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수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과 관련해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했듯 민주주의에는 폭력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과 정부도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토요일에 일어난 일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e know today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questions about what happened on Saturday, just as Americans do. And our message to them is
이어 우리가 어떤 나라의 정치적 폭력에 대해서도 규탄한 것처럼 그리고 이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폭력 행위를 규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번 공격과 모든 정치적 폭력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의 큰 부분은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at this time when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questions about our democracy, a big part of what we must do is show them how we respond as a nation.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 피격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처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위협 양상의 변화와 공식 후보로 전환되는 그의 신분 변화에 맞춰 비밀 경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번 주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강화 조치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Both prior to and after the events of this past weekend, the Secret Service enhanced former President Trump's protection.
또한 비밀 경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J.D. 벤스 상원의원과 제3후보로 대선에 나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주요 경호 대상으로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각 부처가 이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인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토에서는 총격 사건 전과 당시 그리고 이후 비밀 경호국과 그 외 법 집행기관의 조치를 조사해 국가 지도자 보호라는 임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개선 사항을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비밀 경호국을 신뢰한다면서도 이번 암살 시도가 경호 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이자 잠재적인 국내 테러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FBI의 기술 분석 요원들이 총격범 토머스 매튜 크룩스의 휴대폰 접속에 성공해 이를 분석 중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크룩스의 거주지와 차량을 수색하고 현장에 있던 참석자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약 100건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제보자들로부터 확보한 현장 영상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FBI는 이번 사건을 크룩스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인 14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도착했습니다. 공화당은 15일부터 나흘간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암살 시도 이후 전당대회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 내용을 완전히 다시 작성했다며 국가적 단결과 통합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라를 하나로 단결시키고 싶다며 오는 18일 연설은 미국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기회이고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4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폭력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 이견을 뛰어넘는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Disagreement is inevitable in American democracy. It's part of human nature. But politics must never be a literal battlefield, and God forbid.
미국 민주주의에서 의견 충돌은 피할 수 없고 이는 인간 본성의 일부이지만 정치가 결코 전쟁터나 살상의 장이 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일인 13일 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화 통화가 좋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친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측의 대선 운동이 서로에게 더욱 정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한국계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에서 정치적 폭력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인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은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과 관련해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부유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의 이견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해결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인들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든 또는 지역사회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든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폭력적인 보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단결하고 갈등을 완화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정치적 담론은 우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이 위대한 실험이 248년 동안 전 세계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와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도 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비극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 모범을 보이며 미국인으로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보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도 이번 사건을 정치적 폭력으로 규정하면서 규탄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13일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 무분별한 정치적 폭력으로 인해 부상당하고 숨진 사람들의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림랜드 민주당 하원 의원도 이날 X를 통해 정치적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적 신념이 무엇이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민주주의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뉴저지 연방상원 의원 선거의 민주당 후보인 한국계 앤디 킴 민주당 하원 의원도 지난 13일 총격 사건 직후 X를 통해 우리나라나 정치에서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큰 분열이 있지만 공격에 의존할 순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집회 참석자들이 무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의회 내 주요 인사들도 이번 사건을 초당적으로 규탄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공화당 의원은 13일 X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민주적 절차는 이런 근거 없는 행동에 의해 좌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벤카딘 민주당 의원도 이날 X를 통해 모든 정치적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그 어떤 곳에서도 폭력적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3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 있는 유세장에서 연설 중 총격을 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뷰에이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총격을 강력 규탄하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전 세계의 정치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유세 중 벌어진 암살 시도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같은 정치적 폭력 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유엔 사무총장실이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전하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폭력은 민주주의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as very clear. As a full condemnation, of course, for this assassination attempt and all political violence.
에릭 마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를 분명하게 규탄하는 내용에 앞선 우주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성명을 상기하며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성격의 폭력 등 모든 폭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대화가 이견이 있는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는 기반이 된다는 EU의 토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 있는 유세장에서 연설 중 총격을 당해 귀 윗부분을 다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각국 정상들은 이번 총격 사건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핵 작전 지침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 억제 태세를 상향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두 나라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며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앞서 지난 13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한 정상의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국방성은 또 미한의 이 같은 행동이 핵 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의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북한 측의 이 같은 담화에 대해 적반하장식 위협이라며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서 비롯된 핵 경쟁이 한반도에서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핵작전 지침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핵 전력 가동 과정에서 일정한 발언권을 갖게 됐다며 북한으로선 미한 동맹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을 언급할 때 그 핵심 수단이 핵무기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길 꺼렸다며 북한은 그러나 이번 핵작전 지침을 통해 미 핵전력이 한반도에서 북핵 대응의 상시적 수단이 됐다고 여기고 압박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핵무기 강국인 러시아와 최근 군사동맹 수준의 새 조약을 체결한 것도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핵 기반 동맹 필요성을 키웠고 한반도에서의 핵 경쟁을 본격화시킨 요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러가 두 핵을 가진 국가가 정부가 보기에는 거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을 가진 두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강력한 핵 기반의 동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상당 부분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이게 정확하게 본다면 핵 경쟁인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억제 태세를 상향하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언행을 한층 강한 톤으로 구사하면서 자신들의 핵무기 반격 능력 고도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핵 사용 문턱을 낮추면서 실제 사용될 수 있고 사용할 의지도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이런 말과 행태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공격받았을 때 대표적으로 뭐 SLBM 같은 경우겠죠. 소위 북한의 핵전력의 생존, 그다음에 반격 이런 능력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발을 좀 가속화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죠.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미국과의 군비 경쟁 과정에서 소련 체제가 붕괴됐듯이 핵무기 경쟁은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가난한 쪽이 지게 돼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도발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을 비등하게 하고 이 때문에 미 핵 전력에 한반도 투사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관련된 도발을 하면 대한민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더 커져야 되고요. 이번에 핵작전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장론은 지금 수그러들 기미가 없어요. 오히려 핵 작전 지침이 미흡하다라는 여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관련된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미국은 확장 억제치를 더 강화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을 하거든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또다시 한국 측의 대북전단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과 일부 종심지대에선 대한민국 쓰레기들이 날린 대형 풍선 29개가 또 발견됐다며 다시금 엄중히 경고한다.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철원군 등 전단이 발견된 지역을 열거하며 많은 지역에서 해당 구역들이 봉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민들의 불편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쓰레기들의 취조라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수거한 전단을 소각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 부부장이 대북전단에 대해 연달아 담화를 내고 전단 소각 장면을 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은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내부의 비판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물리적 도발을 해서 한국에게 인명 또는 물리적 피해를 준다면 그걸로 인해서 받을 대가도 각오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얻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도발의 카드를 선택하기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말로 하는 선동 카드를 우선 쓰는 것 같습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 부부장이 대응 방식 변화를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며 종이장 등을 담은 기존 오물풍선 대신 대북전단에 맞선 내용을 담은 대남전단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엔 대북전단 살포에 고사총 발사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는 건 북한이라며 북한의 주장은 완전한 기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은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여전히 방어적인 동맹이라며 언제나처럼 북한의 도발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성명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that is not accurate. NATO remains a defensive alliance. And as always I'm not going to respond to every provocative and inaccurate statement made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밀러 대변인은 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등을 포함해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 we remain committed to the fu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 has been no change with regard to this policy.
앞서 북한은 13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한 양국 정상이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이하 공동 지침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이를 중지하라는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한 양국 정상이 지난 11일 채택한 공동지침은 양국의 동맹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 두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극히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수사와 행동적 도발로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극한으로 몰아가는 미국과 한국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며 미국과 한국이 보여준 도발적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공동지침 문서는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서 동맹의 정책과 군사당국의 지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한국의 정당한 자국 방어 활동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데 오히려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도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이전을 통해 러시아의 잔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다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에 대해 꽤 오랫동안 경고해왔다며 이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가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강화시키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우리의 인도태평양과 유럽 전역의 동맹과의 안보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한 간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협으로 보는 건 놀랍지 않다면서도 외교를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와 한국에 대한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북한 자신 외에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surprised that North Korea sees closer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the ROK as a threat.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을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했고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면서 공동지침은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의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침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라며 북한 성명은 완전히 기만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uidelines are not guidelines for how the U.S. and South Korea would want to attack North Korea.
이어 북한은 미한 협력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양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을 괴멸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은 북한이라며 이 지침은 한국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방어적인 것으로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심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상황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동지침은 워싱턴 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 지침은 워싱턴 선언에 근거한 것이라며 정보 공유 강화와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자산의 통합 계획 수립에 대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워싱턴 선언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심화했지만 미한 양국의 공동 지침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식량과 연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갈지는 모두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y are sufficient to dete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Of course, we don't know exactly.
베넷 선임 연구원은 워싱턴 선언은 매우 전략적인 성명으로 동맹의 목표와 열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이 취할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공동 지침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 미한 양국이 다양한 종류의 북한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기밀로 분류돼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한반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declaration is a very strategic statement. It lays out objectives and aspirations.
공동 지침이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울 만큼 억제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지침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정치권의 자체 핵무장 요구를 상쇄할 만큼 억제력이 충분한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의 일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한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 성명은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압도적 대응을 막게 될 것이란 메시지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며 북러가 최근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은 한국을 직접 겨냥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3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미국 국방장관 오커스 선임 고문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안보석좌의 대담을 노시장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나토가 한국을 계속 초청하는 이유는 뭔가요? 크로닌 석좌님은 한국이 좋은 파트너로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Well, it may have been the 75th anniversary of NATO, but it was the third anniversary after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nd that was a real inflection point in international affairs.
올해는 나토 창설 75주년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년째이기도 해서 국제 정세의 중요한 변곡점인 해죠. 그 이후로 아시아의 주요 4개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외교에 기여하고 있고 그들은 잠재적으로 산업 기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나토 파트너들에게 공급될 군수품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이버 안보와 경제 안보를 지원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공통의 민주적 국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죠.
워싱턴 정상 선언에서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결정적인 조력자라고 규정했는데요. VOA로서는 북한 관련 내용이 머리 기사지만 덴마크 고문님, 나토 입장에서는 군사 강국인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훨씬 더 큰 우려 아닌가요?
Well, it's a much more strategic concern. It's a more geopolitical concern for Europe and for the United States.
훨씬 더 전략적인 문제죠. 유럽과 미국으로선 더 지정학적 우려인데요. 미국은 중국을 우리가 직면한 다가오는 도전으로 이야기하죠. 국가 체제를 바꾸려는 의도와 수단을 모두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요. 그래서 유럽은 점점 더 중국을 자신들이 의존하는 이상과 국제체제에 대한 글로벌 도전자로 인식하죠. 그렇지만 유럽의 파트너와 동맹들은 북한도 문제이자 도전으로 봅니다. 북한 군사력과 핵 역량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유럽에는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원 확대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들에게 어느 정도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보나요? 유럽 국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한 이후 북한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건 아닌가요?
I think they see North Korea as a more immediate challenge because of its support for Russia and its invasion of Ukraine. This is the largest land war we've seen.
유럽 국가들은 북한을 더 즉각적인 도전으로 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본 가장 규모가 큰 육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수십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즉각적인 가장 시급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전략가들이나 정책 이반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글로벌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그들도 그것을 도전으로 인식합니다.
비핀 나랑 핵협의그룹 미국 측 대표와 자주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그 의미를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이 미국의 핵 배치에 대해 실제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Well, ultimately, I can't speak to the agreement that was just signed. I believe it's still classified and hasn't been.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방금 서명한 협정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기밀 사항으로 공개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미국은 동맹인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 보장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 약속을 한국에 재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훈련에서부터 대화, 그리고 이제 이런 협의체 합의에 이르기까지요. 이는 미국이 아시아 동맹과 맺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비교할 만한 건 미국과 나토의 교류 방식입니다. 나토엔 여러 핵 보유국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한국을 안심시키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우리의 잠재적 적들에게 보내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이 동맹은 강력하고 우리 사이를 분열시킬 수 없을 것이며 우리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압도적인 대응을 막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이 지침 문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 계셨잖아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게 윤 대통령이 핵 선택지를 언급하고 한국 여론과 정치권에서 핵 무장 요구가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이것이 어떻게든 미국을 움직였다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that Washington is very aware of the political debates, the discussions happening in Korea and understands why
미국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논쟁과 논의를 잘 알고 있고 왜 일각에서 핵무장을 요구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알고 있고 한국 지도자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자적인 핵 역량을 추구하는 건 한국에 엄청난 위험과 비용이 따를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여전히 핵확산 금지 조약의 회원국이자 미국과 좋은 강력한 동맹으로서 억제력이 강력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여전히 회의적인데요. 미국이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공격에 즉각적 보복에 나설 것이란 실제적인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전에 검증할 수 없으니까요. 워싱턴 선언 서명과 핵협의 그룹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나 여당 당대표가 되면 당론으로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정치인도 있는데요. 크로닌 석자님,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을 얼마나 오래 억누를 수 있을까요? 어느 시점엔 전환점이 오리라는 걸 미국도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요?
Well, there might be a tipping point, but I think both allies are working valiantly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That saying basically the Pyongyang
전환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양국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북한의 내가 뭘 만들든 우리는 더 강해질 거고 함께 일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 그룹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들은 이 공통의 문제에 대해 함께 협력하기로 하는 동맹의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열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억제할 수 있을까 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요. 미한 양국은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진전되는 재래식 역량과 미국의 핵무기와 재래식 역량,
외교와 경제 정책을 결합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제 이것이 유지될까요? 여론에서는 여론의 법정에선 유지될 수 없을 겁니다. 항상 걱정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이번 주 오직 핵무기만이 핵무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듯이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과 통제권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내 이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요점은 인생에서 100% 보장이란 없으며 항상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깨달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긴밀하게 함께 일하는 것이 이익이고 우리는 실제로 따로 일하려 할 때보다 함께 일할 때 더 강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에 일본과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을 추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 지도자들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이 나토에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개되는 일 등이 유럽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유럽 대서양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나토는 인도태평양 4개국에 어떤 기여를 원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도 이익일까요?
Well, it can be in South Korea's interest, and I think South Korea clearly found a benefit by showcasing its global.
한국의 이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은 지난 3년간 나토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줌으로써 분명 이익을 봤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나토가 하려는 일에 대한 지지도 한국의 이익이 된다고 보는데요. 윤 대통령이 특히 이번 주에 분명히 밝혔는데요. 러시아의 침략은 한국과 아시아 전반의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주변국을 침략하고 김정은에게 기술을 이전하게 되면 김정은을 대담하게 만들어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익입니다. 외교, 군사안보, 산업안보, 경제정책에서 이익입니다. 저는 사이버안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위협은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라자루스, 코지베어, APT40 등 이 대변동의 축, 저항의 축에서 활동하는 세계의 큰 해킹 그룹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들은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미국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 체제를 활용해 허위 정보에 대한 안보 대응책을 조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군수품 비축에 대한 산업 정책을 돕고 미래의 AI 같은 일들을 다루고 다른 이슈들도 다루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한국이 기여할 준비가 돼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슈들 말입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건 한국의 대북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한국이 유럽에 보낼 새로운 탄약을 충분히 생산해 놨기 때문이라면서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걸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세요.
Well, South Korea may have other options. So this Star Wars project that was announced here at the NATO summit involves lasers to.
한국은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스타워즈 프로젝트에는 드론을 격추하는 레이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위협이지만 치명적이진 않죠. 방어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그런 시스템을 먼저 보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한국의 관점에서 금지선을 넘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수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토 회원국들에 계속 군수품을 제공하거나요. 그래서 한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위협은 공통의 위협이니까요. 윤 대통령도 이 위협이 별개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한국이 직면한 세계적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은 뭔가를 해야 하지만 한국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일각에서는 이것은 다른 나라의 전쟁이고 한국이 너무 깊이 개입하면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중국과 러시아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동맹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과 외교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더 현명할까요? 제 대답은 러시아가 북한과 방금 무슨 일을 했느냐가 될 겁니다. 그들은 냉전 동맹을 재점화했습니다. 이것은 방위 조약입니다. 그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우리가 방송을 찍는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에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안녕 한국, 정신 차려. 이건 너에 대한 위협이야, 유럽이 아니라, 라고 말이죠. 이건 윤 대통령이 고심해야 할 명백한 현존하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물론 당신 말이 맞아요. 한국은 현명하고 똑똑하게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말이죠. 러시아는 숨겨진 기술 노하우를 북한에 이전함으로써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요.
인도태평양 4개국 가운데 호주는 오커스 회원국인데요. 국방장관의 오커스 선임 고문이셨죠. 한국인들은 오커스를 보면서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핵 어뢰를 시험했다고 주장하니까요. 북한은 또 모든 잠수함들을 전술 핵무기를 탑재한 공격용 잠수함으로 개조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으니까 말이죠. 한국이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세요? 당신은 한국 해군의 명예 제독입니다. 덴마크 고문님.
I actually don't agree that South Korea needs nuclear-powered submarines. I'll explain why. First, what's happening?
사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죠. 우선 오커스에서 호주에 제공하는 것은 재래식으로 무장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핵무기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북한이 잠수함으로 하려는 것과 전혀 유사하지 않죠. 하지만 특히 한국의 필요와 역량에서 보면 핵추진 잠수함의 이점은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바다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호주의 경우 그들은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직면한 도전과 위협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장거리 잠항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유사하죠. 반면에 한국은 직면한 위협이 훨씬 더 가깝고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유지, 사용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제 생각엔 정확히 한국에 필요한 건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긴 잠항거리는 필요 없죠. 재래식 잠수함도 매우 조용히 운항할 수 있어요. 재래식 잠수함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도 훨씬 높을 겁니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고 또 직면할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지금까지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미 국방장관 오커스 선임 고문과 패트릭 클론인 허드슨 연구소 아태 안보석좌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지난해 11월 한국에 망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가 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는 한국과 쿠바가 올해 2월 수교를 앞두고 한창 물밑에서 소통하던 때입니다. 쿠바에서 두 차례 근무한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인 남미통인 리 참사는 직무 평가 등으로 북한 외무성 본부와 갈등을 겪다가 한국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 참사는 또 망명 전까지 쿠바 대사관에서 한 쿠바 간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한국 쿠바 수교 움직임이 그의 탈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 외교관의 한국 망명이 확인된 건 2019년 7월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 같은 해 9월 류현우 쿠웨이트 주재 대사 대리 이후 처음입니다. 유엔 안동기구 유니세프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해 북한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전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이전 전 세계 평균보다 높았던 북한의 접종률이 국경 봉쇄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15일 발표한 2023 글로벌 아동예방접종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DPT1 백신 접종률은 41%로 19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TP1 백신은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의 1차 백신으로 필수적인 첫 백신조차 접종받지 못한 어린이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DPT1 백신 접종률은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기 이전인 2019년에는 98%를 기록했으며 이 같은 수준은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봉쇄한 2020년부터 접종률은 40%대로 떨어졌으며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북한의 예방접종률이 54%로 가장 낮았던 1997년보다도 14%포인트나 낮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북한의 뇌척수막염균 백신 접종률은 28%, 비형 헤모필루스 백신 접종률은 16%, 소아결핵 백신 접종률은 63% 등으로 전 세계 최하위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비형 간염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 두 종 접종률은 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해 9월 BOA에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예방접종 물량이 없다며 추가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3월과 10월 북한 어린이 59만 4천 명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하고 어린이 50만 명에게 소아결핵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후 북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백신이 완전히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경이 다시 열리고 유니세프의 팀 전체가 북한으로 복귀하는 것이 2024년에 어린이와 여성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 당국에 국제 직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7월 16일 미국이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을 실시합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인근 사막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무기의 실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945년 당시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 원자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한 것입니다. 원자탄 개발은 미국의 국립 로스앨라모스 연구소가 주관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1942년부터 1946년까지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비밀 원자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이 연구소의 소장은 물리학자인 로버트 오펜하이머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핵구름이 하늘로 치솟자 힌두교의 경전에 있는 말 나는 죽음이다, 세상을 파괴하는 자다 라는 구절이 생각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추진한 프로젝트가 성공했지만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가공할 폭탄을 만들었다는 데 고민했습니다.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에 원자탄을 투하합니다.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의 고통을 빨리 끝내기 위해 세계 최초의 원자탄을 투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자탄이 떨어지자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89년 7월 16일 세계적인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 향년 81세였습니다. 1908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난 카라얀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5살 때 처음으로 연주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후 카라얀은 스승의 조언에 따라 지휘자의 길에 나섭니다. 1929년 지휘자로서 첫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카라얀은 독일의 지방도시 우룸에 있는 한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으로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카라얀은 잘츠부르크 음악제 지휘와 베를린 필하모니, 비엔나 필하모니의 지휘를 맡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카라얀은 특히 교향곡과 오페라 해석에 탁월했으며 그가 지휘한 곡에는 아름다움과 열정이 들어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카라얀은 1984년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한국을 방문해 연주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2월 미국에서 비엔나 필하모니와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1989년 7월 16일 생을 마감합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